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민주당은 먼저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각 강요들이 협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실패하거나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협력과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협력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이란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유조선 억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세에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어제 테헤란을 방문한 최종권 한국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헛된 선전과는 거리를 두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락치 차관은 또 한국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의 원유 결제 대금과 관련해 한국은행들이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해 불법적으로 이란 자금 자원을 막고 있다며 한국에서 이란의 자금이 동결된 것은 잔혹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락치 차관은 한국 유조선이 억류된 것은 유류 오염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종권 차관은 이날 회동에서 이란 정부의 선원과 선박을 조속히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 선박의 해양 오염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란 측은 관련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보건성은 어제 브라질에서 입국한 남녀 4명에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브라질에서 입국했으며 공항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고 이후 당국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와 공통점도 있지만 유전자 배열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유럽과 북미 지역 등 최소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단교했던 걸프 지역 국가 바레인과 카타르가 다시 상호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바레인 민간 항공기구는 바레인이 오늘부터 카타르에 영공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은 2017년 6월 이슬람 테러 조직 지원과 이란과의 우호 관계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중재 등으로 이들 4개국은 지난 5일 사우디에서 열린 연례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카타르와 단교를 끝내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지난주 카타르와 국경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돼 당을 중심으로 한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핵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면서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모두 맑은 가운데 동해가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돼 당을 중심으로 한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오히려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1일 전날 열린 노동당 8차 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내 공시직함은 집권 초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엔 총비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부여했던 정치적 상징인 총비서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음으로써 명실공히 노동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2016년 7차 당대회 때 양복을 입고 당비서제를 폐지했던 김 위원장이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뭐 위원장이 여기저기 너무 많으니까 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비서직을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2016년에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사실 변화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 사회주의의 변화를 모색했던 게 2016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서 과거로 회귀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대미, 대남 담화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며 높아진 위상을 드러내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8차 당 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엔 이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선출되며 파격적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로써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기존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조용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김 제1부부장이 지난해 6월 대남 공세를 주도하면서 이를 수습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제1부부장의 역할이 위축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 제1부부장이 이번 당대회 주석단에 처음 올라 앞으로도 직책과는 무관하게 중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석단에 최초로 앉았다. 그 다음에 파격적인 승진을 한 조영원 옆에 앉았다는 점이 비추어서 이번을 가지고 평가하긴 이르다. 향후에도 김여정이 상당 부분 영향력은 행사할 거다. 그러나 공개적인 행보는 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황일도 교수는 조영원의 파격 승진에 대해 북한 내 권력기관의 요직 인사를 관리하는 이른바 그림자 권력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위기관리 차원의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대남 라인 인사들의 이동도 눈에 띕니다. 대미 협상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습니다. 황일도 교수입니다.
바이든은 바텀업일 거기 때문에 그런 실무 관료들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자면 대미 분야에 오래 있었던 최선희 같은 인물들이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겠지라는 기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건데, 오늘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미국이 어떻게 어떤 스타일을 선호할 건지를 우리가 미리 맞춰주지는 않겠다 쪽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대중외교를 담당해온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 당 부장으로 임명됐고,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대남 문제를 총괄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당 비서에서 제외되고 당 부장에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남 담당이었던 장금철 당 통일전선 부장은 부장단 명단에서 빠져 김영철이 다시 통일전선 부장을 맡게 됐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황일도 교수는 대남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철의 통일전선 부장 복귀가 맞다면 당분간 북한의 대남 정책이 공세적으로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는 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강화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빈 맥스웰 선임연구원과 미 외교협회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부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맥스웰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e is really reverting to a hardline policy. I think that you know, the initial statements from the Eighth Party Congress, you know, focused on the economy, focused on admitting.
김정은 위원장은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8차 당대회 첫 발언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그는 미국이 주적이고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핵국가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를 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거죠. 김 위원장은 군축협상에 들어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제한협상을 통해 핵협상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 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박 외교에 기반한 정치전쟁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긴장과 협박, 도발을 늘리면서 정치경제적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결국 8차 당대회를 통한 단기적인 목표는 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그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와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Well, I think that Dave's reading of Kim Jong-un's intentions behind his statement is basically correct.
김정은의 발언 의도에 대한 맥스웰 연구원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요, 그가 군 역량 개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 말처럼 이런 역량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으로 바꾸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틀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 험난할 것이고 매우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핵탄두 개발과 사정거리 15,000km 미사일의 명중률 개선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스나이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s not what we want to hear. It's bad news. I think that Kim Jong-un wants to establish mutual deterrence.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죠. 나쁜 소식입니다. 김정은은 상호 억제력을 내세우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역량을 지렛대로 인용해 미국을 다른 종류의 관계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상호 억제력을 수립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걸로 보입니다.
맥스웰 연구원님, 이번 발언은 확실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겠죠?
Yes, certainly the 15,000 kilometer range is certainly to range the United States. And to follow up on Scott's point about
그렇습니다. 15,000km 사거리는 분명히 미국에 닿는 거리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이 언급한 자제력과 관련해 이어 말하면 김정은은 분명히 핵무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적대 세력이 북한을 겨냥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협상을 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김정은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 시도한 건데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부분은 김정은이 군과 핵 개발에 집중하고 미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우선순위를 핵무기 개발과 군사 능력에 지속적으로 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복지 비용을 대가로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핵 개발의 길을 지속하는 한 북한 주민들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고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잠수함 연구 설계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Yes. Well, I think you know he has developed a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initially. He hasn't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발사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가 핵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2차 타격 능력, 즉 이중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증강된 억지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김 위원장의 핵잠수함 관련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Yeah, I think that the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references remind me a lot of the statements that Kim Jong-un mad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한 발언은 2017년 초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언급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노력의 초점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보게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이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그가 개발하기를 원하는 분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LBM은 타격 방법과 생존력 측면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의 본성과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 의회에서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한 직후에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이 의회 확인 절차를 기다렸던 걸까요?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No, I don't think that he was waiting for the certification. I think this is a function of the timing of the Eighth Party Congress.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의회의 확인을 기다린 것 같진 않습니다. 8차 당 대회가 시기가 맞았다고 봅니다. 행동 대 행동 전략에 대한 북한의 언급은 2019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나오고 2020년에 틀이 잡힌 것과 일치합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유연함을 보일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상을 다시 궤도 위로 올린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슬 연구님도 북한이 쉽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I don't think he intends to go easy at all. And I think this statement and these hardline statements and especially the statement about
김정은이 쉽게 갈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강경 발언들, 특히 적대 정책에 대한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도전이 될 겁니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바꾸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나 어떤 종류의 관계도 자신이 인식하는 힘의 입장에서 접근할 겁니다. 이는 물론 북한의 핵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정은은 협상하기 위해 강경 노선을 펼치는 겁니다. 그는 바이든이 양보하는 걸 보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협박 외교입니다. 강경 노선 위협에 기반을 두고 바이든이 긴장을 줄이기를 원하면서 긴장 감소의 방법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바이든 당선인이 이런 협박 외교에 응할 걸로 믿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한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외면했다고 했는데 맥셀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I think it's quite disingenuous. South Korea has been very responsible in executing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from September 2018.
아주 정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2018년 9월에 맺은 포괄적 군사합의를 선의를 갖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몇 GP를 철거하고 공동 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 것뿐입니다. 북한은 중요한 방식의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 북한이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군 당국이 최고 단계의 준비태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긴장을 줄이고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훈련 규모를 줄이고 심지어 훈련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북한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사동맹이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군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재래식 그리고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나이더 국장님은 남북관계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Well, I think Kim Jong-un's statements reveal more clearly than just about any other statements that he has made.
김정은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 정도를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불신의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김정은은 또 한국의 신의를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억지와 지속적인 군사력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말이죠. 김정은의 발언은 우리가 얼마나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한국 사회 내 균열과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균열을 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시도이기도 한 거죠.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또 한국이 하는 만큼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요구하는 게 뭔가요?
Well, essentially he's demanding that that efforts toward reconciliation not be accompanied.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화해를 향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지력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하지만 이는 신뢰를 쌓아가는 초석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안정적인 남북관계 추구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향후 남북관계의 안정이나 개선을 전망하는 데 나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맥스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is illustrates that Kim Jong-un is not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You know, I echo what Scott said.
저는 이런 것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이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한국에 대한 태도가 전혀 진실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선의를 보였다고 하는데 한국이야말로 일방적인 노력을 보였죠. 그리고 한국의 선의는 매번 북한에게 거절당했고요. 정말 문제인 것은 북한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행동을 한국과 미국의 투영에서 왜곡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지식과 경험이 없는지, 또 국제정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얼마나 모르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 these remarks on defense capabilities really underscore the fallacy that Kim Jong-un.
앞서 나온 북한의 방어 역량에 대한 발언들이 바로 인식의 오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경제 개발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핵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핵 역량이 북한이 경제 개발 추구의 주요 장애물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상 김정은은 북한 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북한 주민들이 또다시 바위를 밀어 정상에 올리는 방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상까지 오르지 못하겠죠.
맥셀 연구원님, 이 스나이더 국장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Absolutely. And I think that, you know, especially the point about the nuclear program as an obstacle, it is not.
물론입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이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북한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시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계속 핵무기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핵과 군사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게 하겠다고 믿는 것은 파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경제 정책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도록 협박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는 사실 경제 계획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사상적 훈련을 하고 당을 믿고 핵 개발과 선군 정책을 믿으라는 겁니다.
북한은 대미관계 열쇠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권 이양으로 매우 바쁜 상황인데요. 바이든 팀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 언제 볼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it will be some time. Because we are going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focused on COVID and our economic situation.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적대 정책과 적대 정책의 철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가 미국에 정말 원하는 것은 미한동맹의 종결과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그리고 해구상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의 제거입니다.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 정책이고 그가 요구하는 적대 정책의 철회입니다. 그는 구두 합의나 서면 합의를 통한 안전보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미한동맹을 갈라놓길 원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내보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도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보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Yeah, it's going to take some time, but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framing of the approach coming out of the 8th Party Congress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당 대회에서 나온 북한의 접근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단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는 확약을 주시할 겁니다. 하지만 관여 조건은 이런 북한의 접근법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비핵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을 위한 상호 협력의 틀을 짜는 데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북한 모두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계산과 연관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관리하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과 함께 북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대미 발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핵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면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5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한 겁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엔 김정은 당 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했을 뿐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에서 7일 진행한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북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 정치 활동을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과 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며 신형 탄도 로켓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탄두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 15,000km 사정권 안에 명중률을 제고해 핵 선제 또는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한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경제 분야에선 성과 미진을 인정하며 자력 갱생에 방점을 찍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놓으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계획들을 상세하게 나열한 것은 대미 협상을 군축회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협상을 전개하면서도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일부 핵무기는 남겨두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내려놓을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핵탄두와 ICBM만이 대상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거기에 핵잠수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자기의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는 행보라고 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위협을 극대화하는 것은 내부 불안이 그만큼 팽배해 있고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드러낸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굳이 핵무력 증강 계획을 상세하게 나열하면서 미국의 조속한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다양한 어떤 전략 무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품목을 나열하면서까지 어떤 위협을 극대화시킨 거는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미국은 나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다와 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향해선 무력 증강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력 증강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한국 정부의 그간의 협력 제안에 대해선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이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마무리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바꾼 노선을 이번 당 대회에서 다시 핵 능력을 앞세운 병진 노선으로 회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한국의 전력 증강 계획을 새삼 문제 삼은 데 대해 향후 대남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전술 무기들, 첨단 무기들을 다 갖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2월, 3월 가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텐데 북한의 압박이라는 거는 늘 도발을 포함하고 있고 대남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걸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 저는 생각이 돼요.
신범철 센터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면서 정면 돌파전의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집권 10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개혁이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제관리 방법을 집권 직후부터 추진해왔는데요. 성과는 있었지만 기업과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 또 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력갱생의 선택지가 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에서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체제 운영 방법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2014년 5월 30일 담화로 공식 발표됐고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언급됐습니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을 연구 완성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기업관리 방법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핵심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영활동과 수익 배분 결정권이 커졌습니다. 공장과 기업소가 직접 대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고 협동농장에는 포전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농민들이 일정 부분 생산물을 처분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도 담겼으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2019년 4월 개정된 북한 헌법에 명시됐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8일 VOA에 김정은식 경제개혁은 이미 일어나고 있던 시장화 움직임을 합법화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n ongoing effort. It's to try to push down the responsibility of producing things, working smartly, to a lower level, which is a very smart thing to do.
브라운 교수는 생산의 책임을 하급 단계로 넘겨 근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경제학에서 대기업들, 독점 기업들의 근무가 태만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매우 현명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러한 김정은식 개혁 조치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장려 정책으로 작은 기업소들이 석탄을 수출해 외화를 벌고 시장 활동이 더 활성화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물가가 안정화되고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화 사용도 허용돼 시장 활동에 상당한 자극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 10년 기간 중 2013년에서 2015년 기간에 북한 경제가 가장 좋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김정은식 개혁 조치 이후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사경제와 공식 경제 간 격차가 커졌고 소유권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biggest legal constraint is ownership issue. Ownership of factories, ownership of land, ownership, farm ownership, all ownership is associated with capitalism.
브라운 교수는 가장 큰 법적 제약은 소유권 문제로 공장, 토지, 농장 등 모든 것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유권은 자본주의와 연계됐기에 기업 민영화까지 진척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인들이 수익을 늘릴 수는 있지만 기업을 소유할 수는 없기에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돈이 사경제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것이 북한이 직면한 이념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He's kept a pretty high mark for effort by trying to prioritize economic development. Trying to seek innovative ways to make it work better.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제재에 직면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추진한 것을 일부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 활동에 있어 군보다 관료들에게 권한을 더 주고 기술 관료들의 능력을 신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ere are things that he's doing which are in the right direction, but he's still constrained, and the limits of what he can do.
뱁슨 고문은 김 위원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돼 있다는 점이 점점 더 자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한다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북한의 상황에 접목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고문은 앞서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북한의 도전은 과거와 같다며 국가와 주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수정하고 경제 발전과 정권 생존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제재의 무거운 장막 아래에서도 무역과 경제 활동을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든 할보르센 노르웨이 외교차관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을 맡게 된 소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안보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특히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노르웨이는 북핵 협상 상황과 관련해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노르웨이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결의 역시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먼저 대북 제재 체제의 틀 아래에서 인도주의 지원 면제 사용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27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등 지속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고통을 완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오는 14일 노르웨이가 의장국으로서 첫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국제평화와 분쟁 중재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83년부터 국내 총 생산 가운데 평균 1%가량을 세계 평화와 국제 분쟁 중재 등을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르웨이는 여러 국제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바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간에 체결된 오슬로 평화협정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방부가 적성국의 무인기 공격 역량에 대처하기 위한 첫 종합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도 최근 몇 년간 무인기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향후 대응 전략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7일 소형 무인기 체계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군 내 특정 부서가 아닌 전체 국방 전략의 맥락에서 소형 무인기 대처 전략을 반영한 첫 종합보고서입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보고서 서문에서 오늘날 소형 무인기 체계 기술의 급격한 진화는 국제질서를 깨뜨리고 미 합동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더 이상 장난감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서술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은 미 본토와 해외 미군 주둔국, 잠재적 분쟁지역 내 적성국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다양한 수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골격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민간 제조회사, 국가 차원에서 모두 소형 무인기 역량, 의존성, 생존성이 진일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값싼 단가는 세계적 범위에서 구매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소형 무인기의 확산 특성으로 일부 국가들은 혜택을 누리면서 군사 목적의 소형 무인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산의 경우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의 70%를 점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향후 이 같은 이점을 살려 군사적 목적의 고성능 소형 무인기의 투자와 개발을 늘리고 실전 배치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소형 무인기 체계는 미래 전쟁 수행 역량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정찰과 공격 역량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미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공격을 통해 핵심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선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군이 중국, 러시아, 이란군과 직접적인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전 세계 각지에서 이들 세 개 나라의 장비, 교리, 전술을 사용하는 대리자 또는 나라들의 소형 무인기들과 맞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소형 무인기는 적성국들의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찰 역량 측면에서는 미 합동군의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부교했습니다. 또 원격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방사능 물질을 투사하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핵심 시설을 겨냥한 단 한 차례의 공격 성공만으로도 미 합동군의 준비태세와 전력 투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소형 무인기 체계와 맞서야 하는 전장 환경을 크게 미 본토, 해외 미군 주둔국, 분쟁 지역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특히 해외 미군 주둔국의 전장 환경의 경우 반드시 각국 내 법률, 조약에 따른 항공 공역 당국들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동맹과 우방들 역시 소형 무인기 자산들을 자국의 공역에 통합시키는 추세를 감안하면 각 현지 사령관들은 미군이 위치한 거리 내에 이 같은 소형 무인기 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사령관들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경우 각 정부마다 상이한 규정들 때문에 작전 시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운 환경에 복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보고서는 지난해 국방부 내 합동 소형 무인기 체계 대처국을 설립했다며 향후 합동군 차원에서의 교리와 역량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전개된 각 미군 통합전투사령부의 지휘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전구에 정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위협평가를 실시해 역량개발에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각 정부사령부가 비국가 행위자에서부터 미국과 동급 수준의 경쟁자들까지 모든 범위를 망라하는 위협과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핵심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합동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소형 무인기 대처체계 개발과 능동, 수동적 방어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방공 분야, 병력 보호, 공중 통제 분야에서 구체적 지도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소형 무인기 대처를 위한 훈련 지침과 교리 개발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합동군 차원에서 효과적인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시부터 대규모 전투작전까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새로운 교리도 개발에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교리는 반드시 무기체계의 공격과 방어 역량의 통합 추세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션 게인이 미 국방부 합동 소형 무인기 체계 대처국 국장은 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이 같은 노력들은 향후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체계 ZC2 설계와 연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look forward to that future joint architecture, you know, a lot of discussion on JADC2 and those type of things. So how do we?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ZC2 사업은 현재 각 미군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 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게이니 국장은 이 같은 설계는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공격과 방어 역량의 통합과 연계한 것이라며 향후 소형 무인기 대처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역시 상당한 소형 무인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국방부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국 등의 무인기 역량 확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이날 VOA에 탄도미사일의 비확산 문제와는 달리 소형 무인기의 경우 매우 기술 획득이 용이한 점과 북한이 이란, 중국, 러시아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인기의 무기화를 방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It's harder to do that because, you know, in many cases, conflict North Korea has kind of what they need already to put these things together.
특히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북한군의 무인기 역량은 항상 심각한 잠재적 위협으로 다뤄져 왔다며, 가령 유사시 무인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TP2 레이더를 겨냥한 공격을 통해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또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경제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솔직한 화법 외에도 경제를 중시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등 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영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솔직한 화법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해 끝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북한 내부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로켓 발사가 실패했을 때도 이를 인정했다며 솔직화법은 그의 정치적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n keeping with Kim Jong-un's leadership style back in 2012.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무오류한 존재이자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대 김일성, 김정일 집권기에는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이나 한국에 사과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단 한 번도 주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북한은 끝내 한국 정부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솔직화법은 남북관계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남측 민간인 총격살의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에 친서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언급한 노동당 검열위원회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8차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4개월간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지방에 파견해 노동자 농민 지식인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였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김정은 체제의 공식을 알리는 날심찬 대회였다고 하면 이번은 사실은 그게 실패한 걸 자인하는 결국 사실 재결속, 그 다음에 내부 안정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 당대회에서 군부 의석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5년 전 열린 7차 대회에서는 군부 대표는 71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군인 대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은 군부 의석이 감소된 것은 국정 목표를 군사에서 경제 발전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it's a reflection of a change in priority and perhaps a change in policy.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은 자신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며 군부를 중시하는 성군 정치를 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6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해 성군 사상이나 성군 정치 등의 용어를 없앴습니다. 경제를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당대회 인적 구성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 집행부 총원은 지난 7차 대회와 마찬가지로 39명이지만 이 중 75%인 29명이 교체됐습니다. 집행부에는 주로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새로 진입했습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와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일철 등 부총리 전원과 최상건 과학교육부장을 비롯한 경제과학 분야 관료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체제안정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rity is the ultimate objective for Kim Jong-un, the regime.
노동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원래 당대회는 5년마다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부터 36년간 당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5년 차인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를 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8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2017년에 2회, 2018년에 3회, 그리고 2019년 6회에 걸쳐 고위노동당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정치국 회의, 정치국 확대 회의,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 정무국 회의 등 14차례 이상 노동당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노동당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라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계엄통치 북한판, 성군정치로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비상정치를 시행했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이제 당중심 국가로 정상화하는 사회주의 보통국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정도의 통치 스타일 변화와 경제 중시 방침 그리고 조직과 인사 개편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 개회사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하면서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것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면 희망이 있지만 기존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는 것이라면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Their big choice is whether to move more toward the market side, command side, the socialist side.
조원범 박사는 북한이 내부 개혁이나 대외 개방보다는 주민 노력 동원을 통한 자력 갱생이라는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포착이 된 평양 김일성 광장의 카드 섹션이죠. 그 글귀를 보면 결사옹이라는 글씨가 식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인민복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개방보다는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거든요.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파격적인 개혁 개방 조치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정면 돌파된 시즌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내후 외환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큰 변화를 맞이한 미국인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532년 1월 11일 콘스탄티노플의 원형 경기장에 전차 경기를 구경온 관중들이 일제히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를 향해 니카 니카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니카는 그리스 말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 소피아 성당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지나친 탄압 정치를 펼쳐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에 불만에 가득한 군중들은 황제 타도를 외치며 약 일주일에 걸쳐 도시 건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의 반대 세력들이 전 황제의 조카를 새 황제로 옹립하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위를 포기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후 테오도라가 그를 만류하고 게르만 용병대로 하여금 반란을 무력 진압하도록 합니다. 결국 532년 1월 11일 발생한 니카 반란 사태는 3만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채 진압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전제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1851년 1월 11일 중국의 한 농부 출신인 홍수전이 태평천국의 수립을 선언합니다. 홍수전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한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때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 낙원 수립을 목적으로 한 태평천국이 세워지자 가난한 농민과 광부, 실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태평천국 세력은 이후 청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중국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은 이후 14년 동안 그 세력을 유지했지만 이후 지도자들 사이에 생긴 권력 다툼으로 점차 그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864년 태평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영국과 프랑스 군대의 공격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